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간 방랑하게 되었고 결국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 여호수아 4장 때에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5장 전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입성한 후 하신 첫 번째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온 백성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쟁을 하고자 하자면 가장 좋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뭐 그냥 90%는 기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감동의 물결이 있고 여호수아는 그의 리더십이 증명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똘똘 뭉쳐서 여리고 성이든 아이 성이든 어떤 성이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어떤 흥분 상태의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대적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하다. 이때가 바로 공격을 명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때와 시기,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할례를 명하셨는가?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전투력이 여러분 제로가 됩니다. 전혀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야말로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며 그곳의 지명이 길갈인데 바로 여리고성에 불과 1.5마일 떨어진 곳 금방 소문이라도 나서 그들이 기습이라도 한다면 그냥 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전의 말씀 그대로 중요한 단어가 그때에인데 우리는 이때 전쟁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때 전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때 싸워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너희가 할례를 다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가 무자하나 언약의 자손 내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죠. 그러다가 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저희 가능성이 없어질 때가 되니까 그의 나이 86세 때에 더 놓치면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하여서 여종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자손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너의 유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 이후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할례가 시작됐고 그로 이후로 1년 후에 낳은 자손이 바로 이삭이 낳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낳은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기준으로 이전에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어떤 뜻으로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 된 거고 할례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육체가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이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만 낳은 자손이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식으로 하나님 이룬 것만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번창한다 하더라도, 추진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유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썩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큰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업은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것인데, 썩지 아니하는 유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이 전쟁의 목적은 결코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승리하여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불과합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 더 넘어 열방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가나안 민족도 알아야 되고 열방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식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스러운 정복전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유업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낳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은 이스마엘일 것입니다. 지난 두 달 제가 교회 여러 곳을 진단하고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그림의 구상은 마쳤고 이제 내년부터 실제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힘찬 전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너는 멈추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마음의 할례를 통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 한 해 마지막 성찬을 대하면서 지난 1년의 저의 사역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더는 하루에 100번씩 싸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열심히는 했는데 얼마나 나의 힘으로 이루고자 한 것이 많았는지, 이 거룩한 사역이 누구에게는 정복전쟁처럼 보여진 것은 아닌지, 저의 사역으로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었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배우게 되었는지, 여러분 마지막 성찬을 대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는 여리고성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개업 신방만 세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내내 준비하였고 간절히 기다리다 겨우 힘들게 열어간 비즈니스였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성도님의 인생에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이 비즈니스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넘어 이것이 또 다른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도록 큰 일을 준비하시고 큰 일을 앞두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한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모든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성공을 했다, 잘 됐다, 성취했다를 넘어 이 사업장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유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사실은 그때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 이때에 그들이 꼭 할례를 행하여 했었는가?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있으면 그 누구도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현실 속에 가두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항상 그랬듯이 나는 또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늘 현실과 타협하고 그곳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수치감입니다. 수치심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자신을 가리고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라 말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면의 이 참소가, 이 목소리가 우리를 고통스러워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치감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홍해 건너 아주 영광스럽게 애굽 땅에 나왔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들 모든 세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게 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 애굽의 조롱인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거 봐라, 그렇게 나가더니 나가지 말라니까, 그렇게 나가더니 결국 광야 땅에서 죽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불순종해서 거칠 옷 하나 없이 먹을 것 하나 없이 광야에서 땅도 없이 방랑하며 지내다가 그렇게 하려고 나갔냐? 차라리 나가지 말지,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능력을 보이신다 하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그 세대에 죽는 세대가 되었느냐? 이것이 애굽의 조롱, 애굽의 수치,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냐에서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광야에서 방랑했다라는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굽의 수치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리 내면에 너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직분자라고 얘기하면서 내 영혼의 핍절한 삶을 봐라, 너의 삶의 현주소를 봐라,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냐, 그게 무슨 직분자의 삶이냐라고 말하며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것이 기도의 결과이냐? 그렇게 많은 기도 다 어디 갔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기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냐? 그렇게 원수들이 참소가 할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고 진리로 고백하며 마음을 다잡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수치감이 들며 좌절하여 믿음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엇. 여러분, 목사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뭐 누가 힘들어서 어렵게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직분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게 합니다. 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너가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되느냐라는 이 원수들의 참소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잃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개로 살지 않겠다라는 정말 거룩한 소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동시에 두 가지의 음성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가정의 황폐함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유익한 것이다, 내가 이미 해봤지 않냐, 다 실패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가만히 있는 게 염치고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하며 숨어 지내는 자로,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나서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끄러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일종의 수치감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보면서 그 거대했던 건물들, 그 놀라운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 술집이 되고 모스크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한국 교회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기독교의 실패가 또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여러분 수치감. 한국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말하며 대학생 복음화율 3%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운데 현실이 되어 현실을 넘어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였고, 교회 기도 자리마다 여러분 텅텅 비어가는데 금요일 밤이면 대학가에 청년들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한국교회 유럽교회처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이민교회에도 일정의 수치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까지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대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다 무너진다는 소식. 이 세속적인 시스템과 가치관으로 무장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치 무기력한 자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실패했다라는 데이터에서 오는 그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치심은 시간이 지난다고 덮어지거나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넘어짐이 자꾸 부끄러움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눌러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수치, 곧 애굽의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애굽의 수치를 오늘 길갈에서 끊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여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야 믿음의 전진을, 그 유업의 땅을 소유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마음의 할례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위하여 통하여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 그리스도가 당한 모든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이 나의 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말씀하시며 너의 수치를 존귀의 옷으로,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라는 주님의 선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 것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절망의 베드로를 찾아오신 디베랴 새벽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수치와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자기 자신이 넘어졌다라는 부끄러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릴리 바닷가운데 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새벽에 그를 찾아오기 전까지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했지 자기 자신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그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 나는 수치감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디베리아 새벽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앞에 베드로를 세워두셨습니다. 수치라는 것이 여러분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만 오면 그 부끄러움이 계속적으로 괴롭히는데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한 그 실패의 현장이 그 곁불이라 말하는 숯불이었는데 그 숯불 앞에 다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자기에게 수치를 준 그곳에 다시 세우며 자신이 무너진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숯불을 생각할 때, 과거의 여러분 어떤 사건, 그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그 수치가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기억나도록, 그의 긍휼과 나를 감싸주는 그 사랑이 생각나는 숯불이 되도록 그 수치를 완벽히 씻어내는 그 장소로 예수님은 숯불 앞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숯불을 보며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죠. 배신의 장소, 사랑하는 제자들이 버렸던 숯불을 볼 때마다 어휴 저것들이 나를 배신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숯불, 가장 상처받고 가장 배신에 아파할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그 숯불에 베드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서 계심으로 그 실패한 곳에 내가 너와 다시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야,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이 생명은 너를 위한 것이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수치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디베리아의 새벽이 있었기에 십자가는 베드로에게 능력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고 새 창조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4절,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잉태하지 못해서 부끄러워, 생산치 못해서 부끄러웠던 여인에게 너는 이제 장막터를 넓히고 넓게 휘장을 펴대 천을 아끼지 말라, 넓게 넓게 너의 휘장을 펴고 많은 길줄을 준비하여서 넓은 장막터를 예비하라. 이 장막터가, 이 휘장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내 자손들이 열방 좌우에 넘쳐날 것이고 그들이 열방을 얻을 것이며 많은 소유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 열방의 그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의 허리를 통해 나온 언약의 영적 자손들을 통하여 많은 황폐한 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수치 가운데 머물게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며 너는 그 숯불 앞에 나와 함께 다시 서자라고 말하며 너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야, 다시 한번 장막터를 넓게 열라, 휘장을 펴되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꿈을 꾸며 줄을 긴 줄을 가자. 장막터를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품으라. 그 소망이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어떤 분은 깊은 낭망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면에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원수들의 참소들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을 성찬에 초대합니다. 오늘의 성찬이 여러분에게 디베랴 새벽이 되어서 다시 믿음으로 넓은 장막을 펼치는 은혜의 첫날이 되어서 오늘 우리 온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여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넓은 장막을 피고 함께 동역하는 복된 은혜의 첫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디베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성찬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로 우리 영혼들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